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제일 위원장이 최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핵무력 강화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제일 위원장은 또 적들이 체제 붕괴와 같은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정세가 됐다며 군사적 대응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최근 대북 제재 결의에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이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어제 수빅만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으나 의심스러운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핵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했습니다. 클레이도스 미 태평양 함대 대변인은 미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지난 1일 남중국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이번 항공모함은 중국이 최근 군사 레이더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던 남중국 해상에서 순찰을 벌이고 있다며 해군이 앞으로도 남중국 해에 정기적인 출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니스호의 이번 파견에는 순항함 모바일 베이호와 구축함 스톡데일호, 청운호 등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도서에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항해 작전에 나섰다가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7에서 8%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 대변인은 오늘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국방 예산 규모는 내일 발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20년간 국방 예산을 해마다 10% 넘게 증액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의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오키나와현 정부와 협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를 거주민이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정부는 기지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군 주둔이 인구 과밀과 범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은 시리아 휴전 상태가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머시코어의 닐케니 가이어 대표는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회견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최근 합의가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니 가이어 대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의 두 배가량의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며 적대 행위 중단 합의가 지속적인 휴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시코어는 매달 57만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키 법원이 난민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업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터키 관영 언론은 오늘 밀입국 알선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두 명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알선업자들은 난민들을 끌어모은 뒤 불량 선박을 동원하는 등 사고를 방치해 인명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들의 알선을 통해 불법 이민 행렬에 나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 숨졌으며 희생자들 가운데는 3살짜리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 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일란 군은 지난해 터키 해변에 떠밀려온 시신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난민 참상의 상징이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미국 국방부는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선박 31척의 유엔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간 이들 선박들은 중국에 가장 많은 정박 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돼 민족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사실을 4일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핵 무력 강화뿐이라며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 붕괴와 같은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정세가 됐다며 군사적 대응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맞서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의 어떤 제재 국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 대항 의지를 갖다 표명하는 차원이고 또 체제의 결속을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4일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결의가 채택된 지 40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성명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추종 세력들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이상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대국들이라는 표현을 써 제재에 동의한 중국과 러시아까지 함께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은 대국들의 잣대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제멋대로 재단되는 현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병진 노선에 따라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고 위성 대국을 향해 과감하게 전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름을 직함없이 6차례 거론하며 비난과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 증강 노름을 벌여놓고 선제 공격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섣불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재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북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지도부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대통령께 대한 여러 가지 실명 비난, 이것도 사실은 도발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태여는 행태는 개탄스럽고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김재일 위원장의 참관 아래 이번에 시험 사격한 신형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빌 러번 국방부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듯한 도발적 행동들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어번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각국이 제재안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탠리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안보리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김씨 정권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어 원내총무는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낸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결의안 2270호가 잘 이행되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법이 유엔 안보리에 전례 없는 움직임을 끌어내는 데 기여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파워 대사와 오바마 행정부가 이 일을 잘 처리했다며 앞으로 모든 당사자가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미 행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에 대처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환영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의 대북 제재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성명을 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유엔의 표결로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허한 수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외교를 향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제는 거짓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불량 정권을 심각하게 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의 지도력은 대체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라는 목표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이 행동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다만 유엔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안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가 빠져서 실망스럽다며 유엔이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든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강화하고 보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든 의원은 그러나 결국 결의안의 조항들은 각국이 이행하고 현실화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결의안의 의무 제재 내용들이 완전하고도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 특히 유엔 외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준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이모저모 또 결의안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제재의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에 채택된 그 제재 결의는 그간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로 그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규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하니까 이번에는 주요 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대량 살상 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외교를 책임진 한국 정부 외교관으로서 이번 결의안 채택까지 이제 협의 과정에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두 달여 동안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지난 두 달 동안에 이제 그 두 달 기간에 많은 부분은 주로 안보리 내에서 이 북한 관련 문제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고, 뭐 양쪽 어느 쪽이나 제재가 충분히 강력해야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에 들어가서 특히 어떤 부분은 너무 제재가 강할 경우 북한의 그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그런 뭐 핵미사일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뿐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까지도 타격을 받을 위험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주로 협상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 변화 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여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도 역시 문제는 실효성인데요. 이번 제재의 성패도 중국에 달려 있다는 그런 그 분석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내용이 당초에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강한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한 강한 제재 내용에 동의를 할 때는 그 이행에 협조를 하고 이행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북한 제재 문제에서 늘 중국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그 제재에 동참한 그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북한이 이런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할수록 말하자면 그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볼 때 맞지 않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손상을 준다 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미국처럼?
네.
이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안보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핵 비확산 체제의 가장 큰 도전이 북한 핵 문제이거든요.
네.
이란의 문제는 얼마 전에 해결이 됐고
네.
남아 있는 가장 큰 핵 비확산에 대한 도전은 북한 핵 문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서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에 안보리 이사국들만 발언했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발언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미국이 위협이 돼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왜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 같은 작은 나라를 위협을 하겠는가? 위협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그런 위협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또는 부실이다. 저는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정권을 향한 제재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론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재 내용을 잘 보시면은 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외화 조달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또는 이런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재 조달을 차단하거나 뭐 이런 데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광물 수출해서 번다든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다든지.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에 그런 외화를 벌어온 것을 어디에다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네.
벌어온 외화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외화가 북한이 많지도 않지만 1년에 40억 불이면 40억 불을 외화 가득을 했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외국에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사온다든지 또는 어떤 그 집권층이 사용할 사치품들을 사온다든지 이런 데다가 그 외화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외화 거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 이번 제재 내용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는 거의 아무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께서 안보리 연설에서요. 북한 지도부를 향해 한국말로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그 발언의 그 울림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바로 북한으로 가는 매체인데요. 북한 지도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북한이 이제 유엔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래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지금 왜 이런 제재를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북한 정권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에 대한 그런 위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이런 제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어떤 나라와 똑같은 그런 국제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핵이나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이 국제사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간곡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선박 31척의 유엔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항 중단 조치인데요. 지난 한 달간 이들 선박들이 어떤 나라들을 다녔는지 또 위치 추적에 어려움은 없는지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이 최근 가장 많이 정박한 곳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전 세계 선박의 입출항과 위치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입항과 출항 기록이 남아있는 북한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은 모두 19척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은 중국에 총 21회 정박해 중국으로의 운항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재 선박들은 주로 중국 단둥과 룽커우, 란산, 난동, 르자오시 등의 항구에 정박하거나 이곳 항구를 통해 북한이나 제3국으로 출항했습니다. 한때 정봉호로 불렸던 그린라이트호는 지난달 중국 란산항을 출발해 지난달 27일 러시아 타만에 도착했고 미림호와 미림 2호는 지난달 각각 중국 징탕항과 진황도를 출발해 북한 남포항에 최근 입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간 곳은 러시아로 타만과 보스토치니를 각각 2회와 1회 방문했고 일본 요코하마와 인도네시아 팔렘방, 필리핀 수빅에도 지난 한 달 사이 1회씩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원양 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지난 한 달간 정박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모두 유엔 회원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선박은 더 이상 해당 국가에 입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번 분석에서 입항이나 출항 기록이 드러난 19척 외 나머지 12척 중 5척은 운항 기록이 모호하긴 했지만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이후 해외 항만에 공식적으로 입항과 출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종종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2015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을 출발한 기록만이 있는 강계호는 2월 21일 일본 해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철령호 역시 2월 22일 한반도 서해 중국 앞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척은 1년 넘게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운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된 청천강호는 2014년 11월 12일 일본 해역에서 사라진 뒤 현재까지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고 낙원 2호라는 이름이 붙었던 세보호 역시 지난해 7월 중국과 한반도 사이 공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향하던 모습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제재 대상 선박들의 운항이 제한적으로 확인되거나 운항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선박들에 설치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의도적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AIS는 켜거나 끌 수 있게 돼 있다며 선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종종 AIS를 끄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어 담당관은 현재 위치가 드러나지 않는 북한 선박들은 AIS를 꺾거나 AIS를 수집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는 지역을 운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사례가 종종 확인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가 AIS를 끄고 운항하다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ship in Panama, Chongqing, they turned it off while they were outside of Cuba in the Caribbean. That's stated in the panel's report.
유콤 씨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이나 운항 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에 따르면 AIS는 국제 규정에 따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AIS를 끄고 특정 국가가 유엔 결의를 무시한 채 입항을 허용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재 대상에 오른 31척의 선박은 북한 국적이 21척이었고 나머지 10척은 다른 나라 깃발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시에라리온의 4척, 캄보디아 3척, 팔라우와 탄자니아, 몽골에 각각 한 척씩이 등록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하원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의원이 2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행동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영내에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되면 방어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정보와 첩보 공유를 확대하고 외교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추적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도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세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한 삼각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모르는 아이와 같이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며 계속해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스캇 데잘레이, 마이크 켈리, 민주당의 조아킨 카스트로, 아미 베라, 데이비 시실리니, 데이나 로라 바커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이 오늘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미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 군당국 간 공동실무단 구성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과 류제승 한국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미한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으며 약정엔 공동실무단 양국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등 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직후 지난달 7일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한 양측이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과 한국 간 약속 이행을 위한 출발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선, 출발을 했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의 반발 또 중국, 러시아의 그 반발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당면한 위협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 문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다시 확인이 되는 셈이죠.
미한 공동실무단은 이어 4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엔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헤드룬드 미한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과 한국 측 대표 장경수 한국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포함해 미한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미한 양측 각각 10명 이내 범위에서 작전과 시설, 법무, 환경 등 분야별 필수 인원이 참가하고 양국 군당국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한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7%에서 8%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는 소식과 유럽 국가들이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중국에서는 어제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먼저 개막했고요. 오늘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개막에 앞서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증액 규모에 관해서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지난해보다 7%에서 8% 정도 증가한 규모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국방 예산 증가율은 내일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은 폭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이 국방 예산을 해마다 두 자릿수로 늘려왔는데요.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이 11.38%였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해서 올해는 이 예산을 더 큰 폭으로 늘릴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예.
이런 관측과는 달리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오늘 한 자릿수 증가를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지난해 중국의 그 공식적인 국방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예, 1,360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인데요. 1위인 미국 국방 예산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질문도 나왔겠죠?
예, 푸잉 대변인은 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군사화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이 군사화하는 걸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이번 주에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할 걸 거듭 요구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푸잉 대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오히려 남중국해를 군사하는 게 미국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남중국해의 첨단 군용기 그리고 군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른데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다른 공해에서도 이런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푸잉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예, 푸 대변인이 중국도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다면서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안보리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푸 대변인은 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 북한의 핵 개발은 지역 평화, 안정 그리고 중국의 안보 이익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아베 정부에서는 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현 지사로 이 아베 정부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인사가 선출된 후에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면서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됐다고요?
예, 급기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예.
예, 하지만 법원이 화해안을 제시했고요. 아베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예. 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요?
예, 안전 문제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 현 후텐마에 있는데요. 미 해병대의 군용 비행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1945년에 처음 세워진 겁니다.
예.
예, 당시에는 한적한 곳이었는데요. 이 기지 주변이 개발되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하면서 이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됐고요. 일본과 미국 정부도 기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기지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오키나와 현 안에 있는 다른 지역인 해노코 해안에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이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예 미군 기지를 이 현 밖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키나와 그 현 정부는 법원의 화해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오나가 다케이시 오키나와 지사는 이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오나가 지사는 미군 기지를 이 오키나와 현 바깥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로서는 이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하겠다고는 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그 왜 받아들인 걸까요?
예, 이렇게 소송전이 계속되면 기지 이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게 일본 언론의 관측입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해노코로 기지를 옮기는 게 유일한 선택이라는 정부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송전이 계속되면 후텐마에 기지가 고정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서로 협력해서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난민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고위 관계자가 불법 이민자들은 송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거듭 밝혔다고요.
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그리스와 터키, 이 발칸 국가 등 유럽으로 오는 관문이 되는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앞으로 국경 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난민과 이주민들을 현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신변이 위험한 난민은 받아들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유럽에 온 이주민은 송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예, 투스크 의장은 모든 경제적 이주민은 유럽으로 오는 걸 멈춰야 한다면서 이 불법 브로커의 말을 듣고 유럽에 와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송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럽의 난민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유럽 지역에 이 1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유입됐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벌써 13만 명 이상이 들어온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부분은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인데요. 이들 난민과 이주민들은 주로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온 후에 서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정부가 국경에서 이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인 이주민은 가려서 추방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으로 오는 길목에 발칸 국가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이들 국가들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난민 유입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이미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들의 발도 묶였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자국 안에 이 3만 명 정도 난민이 있는데 앞으로 한 달 안에 7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난민 유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리스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리스와 인근 발칸 국가들의 앞으로 3년간 7억 유로의 난민 구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이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는 강화하는 한편 이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또 한 차례 열렸는데요.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어제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 그리고 모욕이 난무한 토론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15개 주에서 열린 경선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10개 주에서 승리하면서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기세를 꺾기 위해서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를 맹공격했습니다. 특히 루비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제대로 된 정책도 없는 후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애송이 거짓말쟁이라면서 인신 공격을 하는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토론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로 나왔습니까?
예, 바로 어제 첫 질문이 롬니 전 주지사의 이 연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
예, 롬니 전 주지사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인물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가짜고 사기꾼이라면서 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진행자가 이런 롬니 전 주지사의 연설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트럼프 후보에게 물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롬니 전 주지사가 실패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쉽게 꺾을 수 있었는데 이 롬니 전 주지사가 망쳤다는 겁니다.
네. 자, 경선이 진행될수록 후보들 간 설전이 더욱더 격화되는 상황인데
네.
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그동안 이제 4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2008년에 클린턴 후보에게 기부금을 주는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후원했던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바로 요즘 미국인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부패한 기성 정치의 일부라는 지적입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구호만 그럴싸할 뿐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 토론회에서 케이식 후보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네. 후보들에 비해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일도 있었는데 어제는 좀 발언 기회가 많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케이식 후보는 말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신에 1990년대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연방정부 예산 균형을 맞췄다는 점 등 경력을 내세웠고요. 또 자신이 11월 본선거에서 지지 정당을 넘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설전에 참여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세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후보가 앞서 이 물고문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그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고문과 관련해서 미군이 트럼프 후보의 지시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후보는 지시를 따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예, 어제 후보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있었는데요. 후보들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지지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네 후보 모두가 그러겠다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예. 자,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은 승자로 누구를 꼽았습니까?
예, 여러 전문가가 케이시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율을 크게 올릴 만큼의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케이시 후보와 함께 테드 크루즈 후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특히 크루즈버가 지금까지 그 어느 토론회 때보다 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1도, 남포 최저 9도에서 최고 1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8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부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8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6도, 해산 최저 3도, 최고 영상 6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6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흐린 후 아침에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함경남북도는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핵무력 강화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또 적들이 체제 붕괴와 같은 마지막 도박에 매달린다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정세가 됐다며 군사적 대응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최근 대북 제재 결의에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이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어제 수빅만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으나 의심스러운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핵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했습니다. 클레이도스 미 태평양 함대 대변인은 미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지난 1일 남중국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이번 항공모함은 중국이 최근 군사 레이더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던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벌이고 있다며 해군이 앞으로 남중국해에 정기적인 출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니스 호의 이번 파견에는 순양함 모바일 베이호와 구축함 스톡데일호, 청운호 등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7에서 8%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대변인은 오늘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는 내일 발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20년간 국방예산을 해마다 10% 넘게 증액해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36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액됐으며 이는 같은 해 미국 국방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미군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의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현 정부와 협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키나와 현 후텐마에 위치한 미 공군 기지를 거주민이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정부는 기지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군 주둔이 인구 과밀과 범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항공기 구매 가능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보잉사 관계자들을 수도 테헤란으로 초청했다고 이란 관영 TV가 보도했습니다. 아바스 아쿤디 이란 교통부 장관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보잉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쿤디 장관은 다만 미국 관리들이 보잉사 측에 이란과의 상업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이룬 뒤 노후된 항공기 교체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1월에도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18대를 구매하는 2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터키 법원이 난민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업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터키 관영 언론은 오늘 밀입국 알선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2명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알선업자들은 난민들을 끌어모은 뒤 불량 선박을 동원하는 등 사고를 방치해 인명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들의 알선을 통해 불법 이민 행렬에 나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